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정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기 목사인 맷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매우 환영합니다. 매주가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매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아 본문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저번 주부터 설교에 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했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아직도 찾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스크린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 QR 코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성령님 이곳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뜻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주님의 뜻이 오로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동안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길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설교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4장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는 살아있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는 성장하여 3,000명 정도가 사이즈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헌신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고, 그 성령님은 그 주변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이 도시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놀라움을,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날 그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정도에 이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큰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고 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그 돌아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한 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네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파악하고 서로 대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나왔고 그 대응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르러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짜증을 냈는데, 마치 이 달리기 레이스가 있는 날 아침에 다운타운에 있는 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모인 것과 같은 상황에서 짜증난 것과 비슷한 농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이것을 정말 싫어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싫어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이 대답은 이 매우 싫어하고 짜증냈던 그룹은 세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두 가지 주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그룹은 바로 제사장들, 성전대장,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제도와 성전의 모든 의식과 절차를 주로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은 성전 안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중 다수는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으며, 산헤드린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중요 종교 통치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세 그룹에게는 두 가지 불평이 있었는데, 본문 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미 교사들이 있었고, 그 교사들은 그들이 마련한 시스템과 구조에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은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적인 율법과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지키고 매우 확실하게 restrict한 방법으로 지킴으로써 자기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신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보호하고 시스템과 구조를 보호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부어지자 영원히 변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부어진 이후로는 필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람이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바로 직접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아래로 나누었던 것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으며 신체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신체는 건강할 수 없거나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진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삼았던 것은 그들이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방식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 집단은 실제적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고 그들은 부활을 순전히 영적인 현실로 이해했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육체의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거나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끝나기를 정말로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그 불을 끄려고 기대했지만 이 리바이벌의 불을 끄려고 기대했지만 대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은 마치 불에 휘발유를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지 한 사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온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두 성전의 신성함을 섬기고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그곳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의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서 먼저 실제로 성전에 나타났을 때, 이 성전을 섬기고 보호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싫어했고,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직접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쫓아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의도된 곳에 실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세워갈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협으로 여기는, 받아들이는 구조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옛날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지으라고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세우고 짓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짓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작은 다른 점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적 생각과 영적인 것에서 참되고 성경적인 기독교의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을 그어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이걸 좀더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와 관계해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할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는 점성술적 표시를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의 예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가 다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고민에 빠진 것은 자아광적인 헤롯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싫어하고 고민하고 짜증을 냈던 것은 헤롯 왕만이 아니라 마태가 말하는 것은 헤롯 왕과 함께 온 예루살렘이 함께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쌓아올린 구조와 권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때 그들이 세운 모든 것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짓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짓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짓을, 어떤 식으로 계획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마귀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가까움, 아주 가깝고 함께하는 관계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신부와 같은 관계, 정말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은 정말 그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남으면 그 가지로서 함께하는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나무의 브랜치로서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살아가는 그 삶,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지로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막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관계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여기서 나타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시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한명한 명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왜 소중하고 왜 특별합니까? 우리가 한명한 명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위해서 인커러지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그게 뭐 청소하는 사람들이든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든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한명한명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룻밤을 갇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 전파를 중단시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누가가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런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말은 그들이 들은 것을 참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해 한 성경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실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뢰.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고 성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모든 삶이 이 성전에 관례 관계된 모든 율법과 이런 관례들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정말 이 변화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완전 그 리스트릭티브한 율법에서 그것에서 떠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따라왔던 것,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진리이며 나는 그것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은 이 사람들은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는 곳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을 선택함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고 그들은 그 선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세우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그 성전도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은 그때 성령님을 배척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태우기를 원하신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예수님 자체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그 책들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세 가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하는 삶에 초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삶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한 말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하나로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며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기는 하겠지만 모든 것은 소리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램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며 기뻐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듣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혹시 당신에게 지금 나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관념으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뜻이 배척당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환영되고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을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그 영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든 아니면 무언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또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